VOA 세계 뉴스입니다. 국제축구연맹 FIFA는 4일 2030년도 남자 월드컵 공동 주최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FIFA 평의회는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남미 국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각각 개막전 한 경기씩을 진행하고 100주년 기념행사도 남미에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지난 1930년 첫 월드컵 경기가 열린 나라입니다. 이로써 2030 남자 월드컵 경기는 세계 대륙 6개 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아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성명에서 2030년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독특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월드컵을 통해 아프리카, 유럽, 남미 세계 대륙의 6개 나라가 세계를 환영하고 단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러 대륙에서 열리는 2030 월드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경기를 치르는 지역 간의 고도와 기온차는 물론 장소 간 먼 거리 등의 요소가 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FIFA 남자 월드컵 공동 개최 사례로는 2002년 한국 일본 월드컵이 있으며 2026년에 열릴 월드컵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 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5일 발표를 통해 포세 씨의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세 씨는 연극, 소설, 시, 수필, 아동도서, 번역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집필을 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극작가 중 한 명이라고 한림원은 설명했습니다. 서부 방언을 기반으로 19세기에 개발돼 노르웨이 인구 약 10%가 쓰고 있는 이른바 새 노르웨이어를 작품에 사용해온 포세 씨는 이번 수상이 해당 언어 사용 장려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언어는 14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덴마크의 통치를 받았던 노르웨이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온 덴마크어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포세 씨에게는 상과 함께 100만 달러가량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에 이어 이날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6일과 9일 평화상과 경제학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오염처리수 2차 방류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어제 오염처리수 1톤당 해수 1200톤을 희석하는 2차 방류 준비에 이어 현지 시각으로 5일 오전 10시 18분경 2차 방류를 시작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방류 직전 측정된 오염처리수 내 삼중수소 수준이 리터당 63에서 87 베크렐로 일본 환경 방출 기준인 6만 베크렐과 도쿄전력 자체 기준인 1,500 베크렐을 크게 밑돌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2차 방류는 총 10개의 저장고에서 17일 동안 약 7,800톤이 방류될 계획입니다. 앞선 1차 방류는 지난 8월 24일 시작돼 9월 11일 완료됐었습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녹아내린 원자로 내 핵연료봉 냉각에 사용된 물 등의 오염수를 1,000개의 저장고에 보관하고 제염 작업을 해왔습니다. 해당 오염수는 삼중수소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다핵종 제거설비 알프스를 통해 처리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해당 오염처리소를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해저에 30에서 40년에 걸쳐 방류한다는 방침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남중국해 내 작국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작전 과정에서 중국의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필리핀 서필리핀해 국가 태스크포스는 이날 저녁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호위를 받는 보급선 두 척이 남중국해 내 전초기지인 시에라 마드레함에 대한 재보급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들로부터 저지 시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의 시도에도 전초기지 상주병력에 대한 식량 등 재고급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서필리핀 내 필리핀 정부의 행정적 기능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태스크포스는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5일 목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 러시아의 전쟁을 두 나라의 공통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에 출몰하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유한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과 중국의 강압, 러시아의 전쟁을 미국과 일본의 공통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와 방위비 지출 증대에 대한 지지도 표시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4일 취임 후 첫 해외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을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We face major shared challenges, including the PRC's coercive behavior, and North Korea's dangerous provocations, and Russia's reckless war of choice against Ukraine.
오스틴 장관은 이날 회담 뒤 발언에서 우리는 지금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과 북한의 위험한 도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무모한 전쟁 등 중요한 공동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또 지난 8월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3국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n August, our three leaders advanced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 during their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오스틴 장관은 단연간의 3국 연합훈련과 실시간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 보안 통신망 강화 등 상호 방어를 위한 야심찬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영내 우방국, 특히 동맹국인 한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투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오스틴 장관은 지금은 미일 동맹의 역사적 모멘텀의 시기라며 반격 능력을 포함한 첨단 능력에 투자하고 2027년까지 국방비를 일본 국내 총 생산 GDP의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한 일본의 과감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전략적 조율은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끝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오스틴 장관이 반격 능력 확보를 포함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지출 증액 결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미일 국방장관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협력한다는 목표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 국무부가 제재 대상 북한 유조선이 중국 영해에 출몰하는 데 대해 사실이라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문제에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가 북한 선박의 수상한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걱정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페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른 선박이 중국 해역에서 발견된 데 대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것이 제재 대상 선박이라면 또 어떤 종류의 제재 위반이라도 이는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Certainly if it's a sanctioned vessel any kind of subversions of sanctions against that would of course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 오랫동안 중국이 북한의 불안정한 활동을 억제하는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전날 지난 2018년 유엔 안보리가 제재한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현지 시각 2일 중국 푸젠성 푸저우시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약 18km 떨어진 해상에 자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천마산호의 중국 해역 진입을 금지했어야 합니다. 또 이미 진입했다면 곧바로 자산 동결, 즉 억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재로선 천마산호의 억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천마산호는 5일 새벽 3시 현재도 같은 지점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텔 부대변인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을 비난한 데 대한 논평 요청에는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했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어떤 적대감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number of times before, and it continues to be the case. We are not in any way.
이어 오히려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매우 분명히 했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 인민회의 연설에서 미한일 삼각공조를 비난하고 반제 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유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에 대한 자제 요청 언급 없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북전단 규제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대북전단 살포 관련 정부 입장을 내고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이번 헌재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과 접경 지역 안전 우려에 관해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과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26일 헌재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헌 결정 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전임 정부 당시 전단 살포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입장에선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 행위 자제 언급이 빠졌습니다. 대신 대북 전단 살포 문제를 검토하고 민간과 소통하겠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 결정의 취지가 최우선 고려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할지에 대해선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전단 살포 단체들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필요에 따라 민간단체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다는 관측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내 민간단체들은 헌재 위헌 결정으로 실정법 위반의 부담을 벗고 전단 살포를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입니다.
여태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전혀 문제 없었는데 우리도 뭐 후원자들이 대북 전단에 후원해줘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후원자분들이 위축되고 겁먹었죠. 그랬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엄청 이제 블러스 효과죠. 헌재에서 위헌 판결 내려버렸으니까.
박 대표는 통일부로부터 자제 요청은 없었다며 바람의 방향 때문에 전단 살포 효과가 떨어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조만간 전단 살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의 원조로 알려진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 운동 대표는 신변 보호를 위해 하루 24시간 자신을 밀착 경호하는 경찰들이 있는 상황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지자 전단 살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그러나 전단을 북한으로 보낼 준비는 항상 해왔다며 바람의 방향만 맞으면 언제든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가 긍정적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해도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남북한 간 우발적 분쟁에 대한 우려 또한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억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민간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2014년 연천 고사총 사격이나 2015년 서부전선 포격, 2020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은 모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구실로 일으킨 도발 사건입니다. 민간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한국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면 북한이 접경 지역에서의 도발 위협으로 대응해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관련 단체가 전단 살포를 강행할 경우 이걸 놓고 특히 전방 지역 접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협박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걸 막기 위한 그런 대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헌재는 위헌 결정 당시 전단 살포 금지와 처벌 조항이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가 더 커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한다는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헌재는 또 전단 살포 상황별로 판단해 살포를 행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북전단 살포 현장에서의 경찰력을 통한 조치나 행정명령 등으로 민간단체의 무리한 행동을 제지할 수단은 많다면서 민간단체들도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그 다음에 군사적 충돌을 야기하는 자극적인 행동, 이런 걸 하는 단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대북전단 살포 생태계 내에서 또 이미 있어요, 공감대가. 그러니까 상당수의 단체들은 북한 주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북한 내 긍정적인 변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하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포를 해오는 게 기본 입장이었거든요.
헌재는 앞서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행위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미화로 약 2만 2천 달러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동북아 역내와 세계 질서의 급변 속에서 미한 동맹이 나가야 할 방향을 짚어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열린 미한 정상회담 환영사에서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세계적 도전과제에 함께 맞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our people, united still by our democratic values, are taking on the challenges of the world.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답사에서 한미 동맹은 이익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는 거래 관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동맹은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가치 동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 성명에서 미한 동맹을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70년 전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진영의 침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된 군사안보 중심의 미한동맹은 군사와 경제 분야를 넘어 이제는 가치를 공유하며 호혜적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글로벌 현안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위협은 날로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타이완 위협 및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 세계 정세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동북아 역내를 포함한 세계 평화와 번영,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미한 동맹은 더욱 긴밀한 상호 보완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미한 동맹 덕분에 한반도의 절반은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다며 미한 동맹이 나아가야 할 미래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과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세계 안보 질서에 대한 위협이 거세질수록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의 3국 정상회의의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미한의 3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과 도쿄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역내의 어떤 중요한 안보나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는 한일 두 나라 정상 간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다른 길을 택하기에는 영내 상황이 너무 위태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미한 동맹의 핵심은 여전히 국방과 안보라며 따라서 여전히 이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the core of the US-Korea alliance is still, I think, defense and security. So
북한의 핵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권위주의적 팽창 정책으로 인도태평양을 비롯한 지역 안보가 위기에 처하면서 미한 동맹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동맹이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은 최근 미국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미국과 치열한 전쟁을 치렀던 베트남은 남중국해 영토를 둘러싼 중국의 위협이 날로 커지자 지난달 1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엔 미국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낭에 입항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992년 미군 철수 이후 중국의 군사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은 2일부터 남중국해에서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과 합동 해상군사훈련에 돌입했습니다. 굳건한 미한동맹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은 미한동맹과 미한일 3국 안보협력을 넘어 중국 견제에 나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일방적 안보지원 수혜자에서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고 새로운 아시아 질서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중요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에는 나토 동맹국 31개국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이 참석해 상호 안보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의제 전면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유럽, 북미 군사동맹 의제뿐 아니라 중국의 군사적 확장이 주요 안건으로 부상했습니다. 북미 대서양과 인도태평양의 안보가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나토 동맹국들은 중국을 도전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규탄했습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군사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러 간 무기 거래 등 밀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러 또는 북중러 간의 공조는 미한동맹이나 미한일 3국 공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미한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확실히 새로운 권위주의의 축 또는 편의를 위한 삼각관계가 중국과 북한, 러시아 간에 진전되고 있다면서도 이것은 결코 미한일 3국 공조와는 같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그들의 관계는 거래관계라며 무엇보다도 권력은 쥔 자들의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한 공통된 믿음 외에는 공동의 가치에 대한 믿음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 당시 마오쩌둥과 스탈린에게 했던 것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서로 대립하게 하는 것이 김정은의 DNA에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 냉전 시절 소련과 중국이 공산진영 내부의 패권 경쟁으로 1969년 중소국경 무력 분쟁까지 벌이는 과정에서 김일성은 중소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의 충성을 얻기 위해 경쟁했고 김일성은 이 같은 분쟁을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는데 지렛대로 활용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안타깝게도 김정은이 한국이나 미국과 외교를 재개하는 데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만약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공급한다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무장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동맹의 범주를 전통적 안보에서 경제, 첨단 기술 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지키는 핵심 분야가 된 만큼 첨단 기술 협력은 국방 및 안보 협력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한 양국을 비롯해 일본, 타이완, 호주 등 주요 우방들이 첨단 기술 분야 선두에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미래로 나아갈수록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technology, because the future of warfare may be fought with things that require quantum computing or artificial intelligence, even when
저석자는 전통적 안보 동맹 외에도 첨단 기술 동맹으로까지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래에는 양자 컴퓨터나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전쟁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미한 양국이 첨단 기술과 산업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Korea increasing its cyber capabilities and that's some relation to security. So cyber security is like one of the big concerns.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위협은 단순히 핵이나 재래식 무기뿐만이 아닙니다. 해킹을 통해 첨단 기술과 국가 기밀 등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북한이 해군 군사력 강화를 위해 한국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해킹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 9월 북한의 해킹 조직이 국내 주요 조선사에 공격을 시도한 사례를 여러 건 포착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석자는 북한이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한국이 계속 주시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한 양국이 이 사안에 있어서 앞서 나가고 관련된 역량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을, 경제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2047년까지 세계는 아니더라도 동아시아를 지배하고 싶한다며 이를 위해 중국은 자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국가들의 비용을 부과하는 경제 전략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난 2017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한국 도입 당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있었던 것을 상기하라며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 중국은 한국의 의사결정에 극심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국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했지만 주변국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 등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 한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과 나토 모두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 재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콜라 부소장은 또 중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호주, 미국, EU에 대해서도 경제적 강압을 시도해왔지만 매번 해당 국가에서 강한 여론의 반발을 받았고 대상 국가들을 더욱 긴밀하게 만든 반면 경제적 강압 효과는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AI, 양자 컴퓨터 등 핵심 첨단 산업에서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시도해왔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선 한국, 대만, 일본을 아우르는 칩4 동맹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설계, 팹리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일본의 반도체 소재, 대만의 파운드리 경쟁력이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배터리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한국이 대미 투자를 늘리면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15개 미국 기업을 포함한 사이버 안보 무역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한 돈 그레이브스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전략적 투자와 국가 및 경제 안보 보호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미한 양국 간 경제와 기술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북한이 10월에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번에도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실패 원인에 대한 조언과 산업 기반 육성 등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및 위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공언한 10월 3차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위성 개발 수준이 여전히 상당 부분 베일에 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3차 위성 발사 성공 여부를 가늠할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거의 없다는 평가입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서 북한의 주장 외에는 지난 1, 2차 실패의 원인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for sure what the actual causes of the failures were. We just have
what the Korean said. 벤디펜 전 부차관은 1차 발사의 오류를 2차 발사에서는 수정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2차 발사의 오류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수정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면서도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매우 높은 발사 성공률을 갖고 있으며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하는 미국 같은 선진국들도 항상 실패의 가능성은 존재하는 것이 위성 발사의 분야라면서 관련 경험이 적고 발사 횟수도 3번밖에 되지 않는 북한이 성공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주 전문가인 조너선 맥도웰, 하버드 스미스소니언 천체 물리학 센터 박사도 1, 2차 실패의 원인에 대한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교적 해결이 쉬운 간단한 엔지니어링 문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는 복잡하고 민감한 기술을 필요로 하며 언제든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 2차 때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설계나 조립, 디자인 등에서 잠재적인 도전 과제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ou could have design problems that you were just lucky they didn't catch you before.
맥도웰 박사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성공을 절대 확신할 수 없다면서 최소 10회에서 30회 정도 발사해 비행 성공률을 높여야 시스템에 대한 자신감이 축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현재 아직 초기로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라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월 31일 군사 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월 24일 2차 시도에 나섰지만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에 대해 1단계 분리 후 2단계 엔진의 시동 비정상에 따른 추진력 상실이라고 밝혔고 2차 때는 3단계 비행 중 비상 폭발 체계의 오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 10월에 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제시한 1, 2차 실패 원인처럼 매우 간단한 문제라면 단기간에 자체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데 대체로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역량 부족이나 설계 오류 등 다른 문제라면 외부의 도움 없이 단기간에 문제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attended many years ago. I was in a group to find out.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한 유엔 특별위원회의 무기 사찰관을 역임했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독일 국방부 미사일 프로그램 고문을 지낸 로버트 슈무커 박사는 VOA에 과거 독일의 위성 발사 실패 분석을 위한 평가팀에서 활동할 당시 유럽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실패의 원인을 파헤쳤지만 얻은 결론은 조립 과정에서 무엇인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고 말했습니다. 위성과 미사일 분야 선진국조차 발사 과정에서 발생한 실제 실패 원인을 단기간에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설계나 조립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제공해야 하며 수리나 보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머커 박사는 그러면서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위성 분야 협력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키며 단기간에 북한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러시아의 조력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It's a Russian system. The thing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f you have test.
슈머커 박사는 북한이 1, 2차 정찰위성 발사에 사용한 로켓은 러시아제 RD-250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관련 기술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로켓의 압력 변환기 온도 측정이나 연료 저장 탱크의 장력과 재질 등에 대한 측정 등 실패의 원인 파악을 위한 주요 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을 설계한 러시아의 관련 전문가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관련 전문가들을 파견해 북한의 지난 위성 실패의 원인 분석에 도움을 준다면 비록 단기간이라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우주 관련 비정부기구인 시큐어 월드재단의 브라이언 위든 우주 프로그램 계획국장도 러시아와 북한의 위성 분야 협력 시사는 단기적 협력보다는 중장기적 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도 지난 실패의 원인에 대한 원포인트 조언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first the fact of, you know, getting the satellite into a stable orbit. And that's proved challenging for North Korea in the past.
미 전략사령부 합동우주작전센터에서 궤도분석 프로그램 책임자로 근무했고 공군 대륙간 탄도미사일 작전 수립에 참여했던 위든 국장은 북한은 우선 위성을 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북한이 지난 4월 공개하고 1, 2차 발사에서 사용한 천리마 발사체가 궤도 진입 자체에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또한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더라도 실제 작동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면서 과거 광명성 4호 등 발사에 성공했지만 위성으로서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사례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로켓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에 대한 깊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 발사체의 신뢰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조너선 맥도웰 박사도 북한이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위성 자체의 문제보다는 위성의 제대로 된 작동이나 운영 방법을 파악하고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줄이는 것 등일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So it's not so much the hardware as the procedures that they need to learn how to check.
맥도웰 박사는 북한으로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나 실패 사례를 위성 분야 선진국인 러시아가 알려준다면 매우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사일 분야에서 러시아로부터 원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분야에서 미사일 내부를 강한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 보호 시스템 등 자신들이 아직 갖지 못한 기술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정찰위성과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이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탄도미사일 발사에 여러 차례 성공한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위성 발사가 세부 단계에서 더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While they are similar technologies, they're pretty different in employment.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 발사되고 물체에 일정한 속도만 부여하면 된다면서 반면 위성 같은 우주 발사체는 훨씬 더 오랜 시간 연소해야 하고 로켓의 여러 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궤도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성에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추진력을 가해야 한다면서 긴 연소 시간을 유지하고 모든 단계 과정에서 위성을 원하는 궤도에 배치하기 위해서는 모든 측정값이 매우 정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찰위성 발사체 분야에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성과를 얻게 된다면 이는 탄도미사일 발사 분야에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만큼 우려사안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간 위성 분야 협력은 단기적 기술 이전과 교류 못지않게 장기적 관점에서 큰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분야를 연구하는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는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위성 분야 협력은 위성 관련 산업 기반 전체에 대한 지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 problem they have is they don't have a vast industrial base.
포스터 교수는 북한의 문제는 위성 관련 산업 기반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래서 로켓 모터처럼 외부에서 구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장기적으로 관련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전문적 기술자를 바탕으로 방대한 산업 역량을 구축하길 원할 것이며 러시아의 도움은 북한의 미사일 산업 기반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우려스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탈북민들의 탈출 이야기를 그린 다큐 영화 Beyond Utopia를 제작한 매들린 케빈 감독이 이 다큐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케빈 감독은 4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우드스톡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과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빈 감독은 편집상을 받아 큰 영광이라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내 성폭력 피해 여성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 과정을 그린 넷플릭스 다큐영화 기쁨의 도시로 여러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는 미국 독립영화제의 저명한 감독이 바로 케빈 감독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케빈 감독을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아카데미상 단편 부문의 출품 자격이 주어지는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상 또 편집상을 받았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독님. 이번 수상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Well, God, it's an enormous honor.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저는 우드스톡 영화제를 정말 좋아합니다. 마법 같은 곳이죠. 우드스톡 영화제에 여러 번 가봤지만 제가 감독한 영화가 상영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영광이었죠. 그리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전 조사를 했을 때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어떤 순간 깨닫게 됐죠. 저는 인터넷에 들어가서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을 읽고 모든 것을 찾아봤죠.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줘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 영화가 그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우드스톡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가장 큰 영광 중에 하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영화는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입니다.
지난 1월이었죠. 세계 독립영화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썬댄스 영화제에서 관객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Yeah, we won an audience award in Aspen. We won an audience award at the Sydney International.
네, 맞아요. 아스펜 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죠. 호주 시드니 국제영화제에서도 관객상을 받았고요. 폴란드에서도 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몇 가지 상은 제가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운 좋게도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계기로 영화를 제작하게 됐나요?
What motivated me was really, you know, again, just wanting
저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은 북한 주민 2,600만 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획자로부터 영화 제작에 대한 제안을 먼저 받았습니다. 당시에는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란 제목의 회고록을 쓴 이현서 씨가 중심이 되는 영화였어요. 제작자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영화를 만들 적임자인지 확신이 들지 않았죠. 당시에는 북한에 대한 지식이나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영화를 만들려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은 저에게 조사를 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북한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서 씨와 함께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했는데 현서 씨도 탈북한 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영화에 현재에 대한 어떤 요소를 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탈북민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체험적인 영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방문 중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를 만나 비욘드 유토피아의 사실상 주인공이죠. 노씨 가족, 또 북한에서 17살 아들을 데려오려던 한국 내 탈북민 이소연 씨를 소개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원래 기획과는 그러니까 다르게 진행됐군요.
Yeah, and that's when I said if I'm going to make this film, it needs to be more than just, you know, the story of fiance. We need to do something that brings forward the
네, 이 영화를 만들려면 현서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한 주민의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시작이 됐죠.
영화 프로듀서로 미국의 북한인권단체인 링크의 해나송 대표, 또 CIA 중앙정보국 출신의 북한 전문가인 수미테리 박사, 또 탈북민 이현서 씨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Yeah. Well, actually both of those people, Hannah Song and Sumiteri, came through the producers. So, the producers.
네, 사실 해나송과 수미테리 두 사람은 프로듀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링크의 해나송은 영화 제작비를 모금할 때 재정적 후원을 해주었죠. 그리고 제가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미테리 박사도 참여했어요. 수미테리는 프로듀서 중 한 명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컨설턴트로 참여했고 모든 것에 대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수미테리의 역할이 확대되고 프로젝트에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정식 프로듀서가 됐습니다. 정말 놀랍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비정부기구, 시민운동계, 정계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바라 데믹 기자의 이야기를 듣게 돼 정말 놀라웠고 다른 언론인들도 참여했습니다. 제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영화 제작 전후로 탈북민에 대한 지식이나 인식이 많이 변했을 것 같습니다.
Well, I didn't
I mean, I didn't know any defectors firsthand. The first defector who I met was Hyun-seo. And I was completely blown away by her, fell in love with her.
글쎄요. 저는 탈북민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 만난 탈북민은 현서 씨였는데 현서 씨에게 완전히 반해서 바로 푹 빠졌죠. 물론 그의 책도 읽고 탈북자들 관련 책도 읽었어요. 바바라 데믹의 책도 읽었고 손에 닿는 대로 다 읽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북한에서 국경을 넘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자 노 씨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문화가 충돌하는 것 같았죠. 미국인에 대해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자란 노 씨 가족은 북한에서 막 나오자마자 미국인을 만났고 우리는 노 씨 가족이 다른 세계를 알거나 이해하기도 전에 북한에서 갓 나온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과정이었어요. 이후 그들 모두와 매우 가까워졌고 지금은 평생 지속될 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제 인생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강인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탈북민들을 만난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그분들에게 존경심을 느낍니다.
탈북 과정을 촬영하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무엇이 가장 힘들었나요?
There were so many challenges, but probably the most challenging part was the emotional, just the not knowing.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감정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 탈북민들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걱정되는 마음, 특히 소연 씨와 매우 가까워지면서 소연 씨가 겪고 있는 일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노 씨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매우 힘들었죠.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과거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판적으로 풍자하면서 암살하는 내용을 다뤘던 영화 배급사가 북한의 사이버 해킹 보복으로 큰 타격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탈북민을 인간 쓰레기라고 비하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면서 혹시 두려움은 없었나요?
I was afraid, definitely at times. In some ways, the more I learned, the less afraid I became because the film is not.
저도 한동안은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김정은 정권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갈수록 두려움을 덜 느끼게 됐죠. 이 영화는 주민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물론 영화의 배경을 보면 김정은 정권과 그들의 정책은 명백히 주민들이 조국을 탈출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영화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소니 픽처스의 영화는 대부분 김정은과 정권을 조롱했죠. 그러나 우리 영화가 김정은에 대해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매일 뉴스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모든 검증을 위해서 운동가, 비정부기구, 정책 전문가들과 함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려를 직접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검증을 거치면서 사실은 두려움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프로젝트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소연 씨와 김성근 목사님 그리고 노 씨 가족 등과 가까워질수록 이젠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얘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영화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면서 아카데미상 다큐 부문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기대가 있으신가요?
I don't know. Our hope is to, you know, have the widest audience see this film because I think that's what we, you know.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희망은 많은 관객이 이 영화를 보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북한 내부의 삶의 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만난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는 여전히 2,60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정말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인식을 통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화에서처럼 북한 외부의 정보를 입수해 관객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정보를 입수해서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북한 주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과 외부 세계가 실제로 어떤지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영화가 이달 말 미국에서 이틀간 특별 이벤트를 통해 60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중국 영유 중인 2천여 명의 탈북민이 곧 북송될 곳이란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개봉됩니다.
Of course. And that is, you know, and that's the other thing is we'd like this film to put pressure on China to stop their policy of repatriation.
네, you know?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중국이 송환 정책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싶습니다. 강제 북송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정말 바라는 겁니다. 저는 정말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서 북한 주민들의 맥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우드스탁 영화제에서 최우수 다큐 영화상과 편집상을 수상한 영화 Beyond Utopia의 매들린 개빈 감독으로부터 수상 소감과 탈북민 영화를 만든 이유 등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비와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1도에서 24도의 분포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 내지 2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 안주, 남포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 8도, 최고 21도, 안주 최저 7도, 최고 21도, 남포 최저 10도, 최고 22도입니다. 평안 남북도 자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신우주 최저 7도 최고 23도, 강계 최저 2도 최고 20도, 희천 최저 4도 최고 23도입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 구름 많고 최저 12도 최고 22도, 개성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2도입니다. 사리원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끼겠고 최저 8도 최고 21도, 함경남도 양강도 지역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영하 7도 최고 24도, 신포 최저 8도 최고 22도, 장진 최저 0도 최고 15도, 해산도 최저가 0도 최고는 16도입니다. 함경북도 맑겠습니다. 청진 최저 9도 최고 21도, 선봉 최저 9도 최고 21도, 삼지연은 최저 영하 4도까지 내려가고 최고는 11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 맑겠습니다. 원산 최저 9도, 최고 24도입니다. 평강은 최저 3도, 최고는 22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맑고 물결은 1.5 내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오전에 0.5 내지 1.5m, 오후에는 0.5 내지 1m로 약간 낮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부여의 세계뉴스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4일 2030 남자 월드컵 공동주최국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 모로코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파 평의회는 이날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남미 국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에서 각각 개막전 한 경기씩을 진행하고 100주년 기념 행사도 남미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루과이는 지난 1930년 첫 월드컵 경기가 열린 나라입니다. 이로써 2030 남자 월드컵 경기는 세계 대륙 6개 나라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아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성명에서 2030년에 우리는 국제사회에 독특한 발자취를 남기게 될 것이라면서 월드컵을 통해 아프리카, 유럽, 남미 세계 대륙의 6개 나라가 세계를 환영하고 단결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여러 대륙에서 열리는 2030 월드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경기를 치르는 지역 간 고도와 기온차는 물론 장소 간 먼 거리 등의 요소가 팀에 따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피파 남자 월드컵 공동개최 사례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있으며 2026년 열릴 월드컵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공동개최할 예정입니다.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 씨가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5일 발표를 통해 포세 씨의 혁신적인 희곡과 산문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세 씨는 연극, 소설, 시, 수필, 아동도서, 번역 분야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집필을 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공연된 극작가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한림원은 설명했습니다. 서부 방언을 기반으로 19세기에 개발돼 노르웨이 인구 약 10%가 쓰고 있는 이른바 새 노르웨이어를 작품에 사용해온 포세 씨는 이번 수상이 해당 언어 사용 장려 운동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언어는 14세기 말부터 19세기 초까지 덴마크 통치를 받았던 노르웨이에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어 온 덴마크어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포세 씨에게는 상 외에 100만 달러가량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지난 2일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화학상에 이어 이날 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했으며 6일과 9일 평화상과 경제학상 수상자를 각각 발표할 예정입니다. 필리핀 당국은 남중국해 서필리핀해 내 자국 전초기지에 대한 보급작전 과정에서 중국의 방해 시도가 있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필리핀 서필리핀해 국가 태스크포스는 이날 저녁 필리핀 해안경비대의 호위를 받는 보급선 두 척이 남중국해 내 전초기지인 시에라 마드레함에 대한 재보급 과정에서 상당수의 중국 해경과 해상 민병대 선박들로부터 저지 시도를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의 시도에도 전초기지 상주 병력에 대한 식량 등 재보급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이는 서필리핀 내 필리핀 정부의 행정 기능을 합법적으로 행사한 것이라고 태스크포스는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지가 위치한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함을 정박시켰습니다. 이후 이 함정에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한편 중국 해경대변인은 해당 필리핀 함정들에 다시 한번 경고를 보낸 것이라며 이 지역에 대해 중국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에 위치한 이 암초를 놓고 지난달 8일에도 보급작전을 위해 접근하는 필리핀 해경 선박을 중국 선박 여러 척이 포위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중국은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내 영유권 주장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구단선을 제시하면서 대부분 지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하르키우의 한 마을을 공격해 수십 명이 사망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5일 밝혔습니다. 현지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그로자 마을 내 카페와 상점 각각 한 곳이 러시아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 공습으로 적어도 4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이 밝혔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현장 사진과 영상에는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들이 땅 위에 놓여 있는 모습과 넓은 구역에 흩어져 있는 잔해 더미를 수색하는 모습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공습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스페인에서 열린 유럽 정치공동체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테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고르 클리멘코 우크라이나 내무장관은 이번 공격에 사용된 무기가 포인지 미사일인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북동부 지방에서 폭우로 호수에 둑이 무너져 내리면서 적어도 14명이 숨지고 102명이 실종됐다고 현지 재난관리당국이 오늘 밝혔습니다. 인도 시킴주 재난관리청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새벽 현재 사망자와 실종자 외 26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